제2장 제2차 간증 1936년 10월 20일 오늘 내가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1. 십자가의 공과를 받아들임 2. 사역의 인도에 대하여 3. 질병을 치료받음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임 4. 하나님이 위임한 내 방면의 일 십자가의 공과를 받아들임 어떤 믿는 이가 십자가의 이론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십자가의 공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거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봉사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 많은 십자가를 안배하셨습니다. 많은 때에 나는 어렵다고 느끼며 십자가의 처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며 순복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나의 속에서는 만일 이 십자가가 주님께서 안배한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는데 내가 어찌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공과를 배우기 시작할 때 처음 8~9개월 동안 나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안배한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막상 일이 다가오면 나는 매우 순복하기 어렵게 되며 안에는 거스름의 사상이 가득하게 되고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안배하신 십자가가 내게 참된 유익이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 중에서 5명은 어려서부터 나의 동창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다른 데서 왔는데 나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그 5은 언제나 이 한 사람의 편을 들어 나를 반대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항상 내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많은 일의 공로를 다 그들에게로 돌렸습니다. 어떤 때 나의 의견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나는 십자가를 지는 찬송가를 하나 썼는데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 체험이었습니다. 내가 세상과 교통할 수 없을 때 나는 하늘의 교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2년 동안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이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공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항상 반에서 1등을 했으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1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2등의 위치에 두면 나는 순복하지 못하고 매일 하나님께 말하길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은 영광과 권위는 너무 적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이 많은 동역자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나에게 임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한 것은 곧 나로 순복의 공과를 배우게 한 것입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 나는 2등에 놓여지기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꺼이 순복했을 때 체험한 기쁨은 구원받을 때와는 달랐는데 이 기쁨은 넓은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이었습니다. 또 8~9개월이 지난 후 많은 때에 나는 파쇄되기를 원했으며 자신이 하려고 생각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노정에 있어서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손에 순복했듯이 나도 순종하길 원했습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거늘 어찌 내가 감히 주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처음에 순종을 배울 때는 매우 어려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쉽다고 느껴졌으며 결국 나는 하나님께 나는 십자가를 택하며 십자가의 파쇄를 받아들이며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인도에 대하여 1921년 주님의 역사가 중국 도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진리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혜와 율법, 천국과 영생, 은혜와 보상, 구원과 승리 등에 대해 분명히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진리에 대한 인식이 깊지 못했으며 또한 풍부하지도 않았지만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명도 형제님은 덕주에서, 왕패진 이연여 두 자매님은 남경에서, 나와 한 무리의 동역자들은 복주에서 은혜의 복음 전파에 대해 상당히 분명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부흥보를 창간함. 1922년 연말에 나에게는 어떤 간행물을 내고자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주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인수는 갈수록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왕제 형제는 양자강 일대에 전도하러 가면서 나에게 그의 집에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밖에 없으니 그의 집에 며칠 묵으면서 그들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왕자매님과 매일 간행문 출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 경제적인 형편은 아주 어려웠고 한 주, 두 주, 한 달 이상 기도했지만 내 수중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 계속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먼저 원고를 써야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돈을 주셔야 쓰겠다는 말인가? 우리가 먼저 원고를 쓸 수 없다는 말인가? 이제부터 이 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다. 먼저 원고를 쓰겠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마지막 한 글자를 썼을 때 나는 돈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원고가 다 완료되어 인쇄해야 하는데 돈이 아직 한 푼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자 하나님께 돈을 주시리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일어났을 때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가 돈을 보내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매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알고 보니 들어온 사람은 돈은 많으나 돈을 아까워하는 한 자매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왔다면 이 생기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 때문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리스도인은 헌금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구약에 따라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분부하심에 따라 드려야 합니다. 2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3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10분의 1 혹은 2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다 헌금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나는 주님을 반대하는 예배당이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죄를 속량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헌금한 사람이 없다면 결코 그들은 전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번 헌금할 때마다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할지 사역을 위해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부당한 조직에다 돈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며칠간 주님은 계속 저에게 너는 너무 돈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굴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저에게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 돈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괴로워서 이제 30원을 가져왔으니 당신이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30원은 부흥보 1,400불을 인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후에 또 한 사람이 30원을 보내주어서 그것으로 발송 비용과 그 외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1기 부흥보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흥의 시작. 1923년 1월 우리는 복주의 왕련준 형제님 댁에 한 정자 안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의자를 빌려다가 배열하고 부근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님이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러오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모두는 가슴 앞과 등 뒤에 흰 천을 달았는데 그 천의 앞에는 당신은 죽는다가 쓰여 있었고 뒤에는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라고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타 비슷한 어구도 있었습니다. 손에는 깃발을 들고 입으로 찬송을 부르며 각 절을 행진했습니다.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매우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을 집회 장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다님으로써 매일매일 사람들을 이끌어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자 밖에, 부엌에, 응접실에까지 가득히 앉았습니다. 집회에서 쓰던 의자들은 2주일 기한으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생기지 않은 채 의자를 돌려주어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집회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나는 의자를 돌려주고서 앞으로 집회에 나올 사람은 모두가 자기가 앉을 의자를 가지고 오라고 광고했습니다. 이날 오후 산 전체에는 의자를 옮기는 사람만 보였습니다. 노인, 젊은이, 남학생, 여학생 등 의자를 든 사람들의 행렬이 계속되어 경찰관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매일 집회를 마칠 때 우리는 또 광고하기를 의자를 여기에 두고 가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두고 가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보관해 줄 것이지만 만일 잊어버리더라도 배상해 줄 수는 없으므로 의자를 가지고 돌아갈 사람은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세 번 집회를 했는데 모두 자기 의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의 특별한 축복으로 수백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구원의 기초가 잘 닦여졌습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많은 믿는 이들이 구원에 대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회를 통해 구원받은 형제들이 각 처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분명해졌습니다. 집을 빌려 집회를 시작함. 우리가 집회를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되자 우리 가운데 한 무리의 젊은 형제들이 이제는 일정한 집회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돈이 없어 집을 빌릴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학교로 돌아와서 육충신 형제, 무수훈 형제, 왕외상 형제 등과 상의를 했으며 우리는 계속하여 학생들에게 사역을 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하시성을 가진 사람의 집을 빌렸습니다. 그 가족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방세는 매달 9원이었는데 먼저 3개월분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나는 몇 형제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지불해야 할 27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나는 매주 토요일에 복주의 마강에 가서 화수훈 자매와 교제했습니다. 내가 갔을 때 그녀는 여기 27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친구가 주님의 일을 쓰도록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내게 준 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금액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3개월분의 방세였습니다. 나는 돌아가서 주저함 없이 즉시 3개월분의 방세를 지불했습니다. 그 후 내가 다시 기도했을 때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주에서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부흥. 일생토록 나는 그처럼 큰 부흥의 역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면 곳곳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100여 명쯤 되었습니다. 본래는 학교에 소설 읽는 것이 유행이었지만 이제 소설은 숨어서 보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것이 당당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부 8반이었는데 반마다 반장, 부반장이 각각 한 명씩 있었습니다. 기이한 일은 각 반의 반장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도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하는 것이 다 감탄할 만하지만 오직 너희들의 성공회에 대한 태도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장 선생님이 성공회의 교우이셨으며 우리는 종파에 속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매 60여 명이 기를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복주에는 10여만 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를 들고 행진을 하며 10여 명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므로 온 도시가 이로 인해 소동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곧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복주의 집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으며 나중에 믿는 이들이 갈수록 많아져서 시골에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 1921년에서 1923년 사이에 각지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흥회만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이것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방적인 합일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간증을 지키도록 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몇몇 동역자들은 교회의 진리에 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도시의 지방교회들을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빛은 내게 매우 분명히 임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빛이 임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동역자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사역의 중요한 요점들에 대해 관점을 달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동역자는 열심히 부흥회를 열고 복음을 전파해야만이 그 일의 효과를 쉽게 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담은 지방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으며 부흥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냉담했습니다. 나보다 연장한 동역자는 자주 밖으로 나가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나도 때로는 속으로 내 자신의 부흥 전도 집회를 열고자 하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갈 때 나는 내가 받은 이상을 따라 사역했고 그가 돌아와서는 내가 사역한 것을 다 뒤집고 그의 관념을 따라 사역했습니다. 그가 또 나가면 나는 다시 바꾸어 나의 이상을 따라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사역에 대해 각자가 받은 빛이 다르므로 사역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하나는 전문적인 부흥 전도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방교회를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머지않아 그분이 중국 각처에 지방교회들을 세우시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눈을 감을 때마다 지방교회들이 산출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1924년에 이르러 어떤 동역자들이 내게 불안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은 복주교회가 시련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분열을 피하기 위하여 복주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동남아에 부르심이 있어서 나는 동남아로 갔으며 이렇게 하여 동남아에도 모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25년 5월 나는 그곳에서 돌아와 복주에서도 가까운 해변의 작은 마을 나성탑에서 방을 빌려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는 구원과 교회의 진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예언과 예표도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정기 간행물을 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이 신문을 낸 본래의 의도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신문이 바로 기독도보입니다. 1925년에는 두 기를 출간했고 1926년에는 열기, 1927년에는 수요로 인하여 12기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하문 일대 집회의 시작. 1926년 상반기에 나는 하문, 고량서, 장주와 동안에 가서 약간의 간증을 했는데 매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해 하반기에 나는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면으로는 집회를 하며 한 면으로는 원고를 썼으며 또 다른 면에서는 편지를 썼는데 나는 몹시 피로했으며 이미 어느 정도 병이 있었습니다. 본래 예정한 것은 10여일간의 집회였으나 9일째 되는 날 나는 병으로 눕게 되었고 남은 며칠간은 왕현준 형제님이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함은과 동안 일대의 모임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복건성 남부의 사역은 1926년 하반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남경의 사역의 시작. 함은에서 나의 병은 의사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생명이 위험하며 몇 개월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그 몇 년 동안 주님 앞에서 배우고 체험한 공과를 책으로 써놓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곧 영에 속한 사람의 집필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남경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형제자매들이 하빌의 입장에서 떡을 떼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남경에 도착하여 자연히 그들과 함께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때 나의 동창생인 위강희 형제는 금릉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의 소개로 그 학교에서 몇 차례 말씀을 전했고 그때 돌아온 두 형제를 영접하여 함께 떡을 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경에서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상해로 감. 나는 전일하게 영에 속한 사람을 쓰려고 남경을 떠나 무석이라는 시골로 갔고 거기에서 영에 속한 사람을 사부까지 썼습니다. 1927년 3월에는 남경에서 군사 행동이 있어서 형제자매들과 통신할 수 없게 되었고 나는 그곳을 떠나 상해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나는 이미 많은 형제자매들이 각 지방에서 상해로 와 있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형제자매들은 이미 신가 화원에 있는 왕패진 자매 집에서 떡을 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도착한 후 집회 장소는 갱경리로 옮기게 되었고 복음서방도 이때 나성탑에서 상해로 옮겼습니다.
제1차 특별 집회. 1927년 말 우리는 매일 한 차례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강북, 평양 일대에 믿는 이들은 우리의 문서 간증으로 도움을 받고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온전케 됨을 얻을 수 있음을 보았으며 또한 중국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특별 집회이며 이것을 준비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1928년 1월 우리는 합동로 문덕리에서 집을 빌렸습니다. 2월 1일 특별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1차 집회에 중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교회의 진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집회에 외부에서 참석한 형제 자매들은 20, 3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길을 가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교파를 떠나는 문제 등은 다 그들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4년 동안 강북에서 구원을 받고 부흥된 사람들이 이미 7,800명이었고 10여 곳에 집회소가 있었습니다. 평양, 태순 일대에도 10여 군데 집회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구원받고 일어난 사람들이 4천여 명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상해에서의 5년 동안의 대략적인 상황. 우리가 1928년 문덩리로 이사한 후 기독도보의 출간이 중단되었고 부흥보를 계속하여 발간했습니다. 성경 강해 기록이 1930년 비로소 출간되었습니다. 우리 몇몇 동역자들이 상해에서 몇 년 동안 사역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만 주님 자신을 따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속하기 원치 않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하기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결단코 문을 닫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직 나만 옳다는 것이 아니며 다만 충성스럽게 끝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나는 병중에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을 썼는데 책이 완성될 때쯤 나의 병은 더 악화되어서 땅에 있는 장막은 항상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상해에서의 몇 년 동안은 정식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1930년 이후에 비로소 약간의 일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31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시 한 번의 특별 집회가 있었으며 그 집회의 중심 메시지는 새 언약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두 가지 큰 제목이었습니다. 이 집회는 외부에서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석했습니다. 질병을 치료받음,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이심. 1924년에 처음 나는 내게 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다만 미열이 있었고 육신이 무력함을 느꼈으며 가슴에는 통증이 좀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왕화성 의사는 나에게 나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와서 무슨 병인지 한번 검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그는 얼마 동안 낮은 목소리로 왕등명 형제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검사 결과가 어떠냐고 묻자 처음에 그들은 내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하자 왕의사는 나의 폐병이 아주 심각하고 장기 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일을 마치기도 전에 주님을 뵈러 간다는 것이 주님께 죄송하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시골로 내려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주님과 많은 교통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에 대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목숨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 반년 동안이나 나는 주님의 뜻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주님은 틀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들은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일에 과로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을 인용하여 나를 책망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얼마 후 남경의 성기귀 형제가 나를 자기 집에 초청하여 한면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그가 스코필드 성경 통신 과정을 번역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30여 형제자매들이 내게 와서 교통을 나누었는데 나는 그들에게 교회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나로 하여금 내가 최초의 이상한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부흥 전도사의 길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도 내 폐병은 좋아지는 조짐이 없었습니다. 비록 억지로 문서와 사경회의를 조금 했지만 매우 힘겨웠습니다. 매일 오후에는 열이 있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 형제가 나에게 많은 휴식을 취하라고 권하자 나는 내가 녹슬 정도로 휴식을 취하게 될까봐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내가 오래 살지 못할지라도 한면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게 힘주심을 믿어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내가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주님께 마지막으로 내가 마쳐야 할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일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마쳐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세상에 대해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복음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초청했는데 나는 억지로 일어나 주님이 내게 힘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집회에 가는 도중에 나는 여러 차례 전봇대를 붙들고 잠깐씩 쉬어야만 했습니다. 전봇대를 붙들고 잠시 쉴 때마다 나는 주님께 당신을 위해 죽는 것은 정말 가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나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서 내게 몸을 아끼지 않는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잃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 달 이상 기도를 한 후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들을 책으로 써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전에 나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야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나는 내가 곧 세상을 떠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책의 집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소성 무석성에서 작은 방을 빌려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내 병세는 더 악화되어 누워있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집필할 때에는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서 가슴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슴을 책상에 밀착시켜야 했습니다. 사탄은 나에게 너는 곧 죽게 되면서 편하게나 죽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이 하라시는 것이다. 너는 물러가라. 고 말했습니다. 4개월에 걸쳐 나는 영에 속한 사람 3권의 집필을 끝마쳤습니다. 집필 기간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단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했으며 이 기간을 거치게 했습니다. 집필을 마칠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이것이 교회에 대한 나의 마지막 간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집필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가까우심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성형제는 편지로 내게 자네가 이렇게 극도로 자신을 사용한다면 어느 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한 답장에서 나는 나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땅히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길고 긴 병고 기간에 영에 속한 사람을 썼습니다. 내가 쓴 것을 출판하려면 4,000원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나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오직 4명의 동역자가 이 필요를 알 뿐 다른 사람은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400원을 공급해 주셨으며 우리는 즉시 인쇄소로 가서 인쇄를 시작하자는 계약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한 내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400원의 계약금을 잃게 될 뿐 아니라 배상금까지 물게 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동심 합의하여 이 일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때 나는 병으로 인해 여전히 침대에 있었습니다. 그 후 인쇄소에서 돈을 받으러 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어 우리로 능히 때맞춰 돈을 지불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쇄소에서는 우리가 신용을 지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교회 사람 이외에 이렇게 시간을 맞추어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당신의 종으로 편안히 세상을 떠나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 병은 악화되어 밤에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깨어나 침상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으며 몸은 마른 나무처럼 야위었고 밤에 식은 땀이 나며 목은 잠겨 있었습니다. 내 말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귀를 내 입가에 갖다 대어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몇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나를 간호하였는데 그중 한 노련한 간호원 자매는 나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내가 많은 환자들을 보았지만 그처럼 불쌍한 상태에 있는 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3-4일이나 더 살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라고 간증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내게 알려주자 나는 이대로 끝났으면 나는 내가 곧 죽게 될 것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전보로 각지 교회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나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저를 빨리 데려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아직 충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봐 내 죄를 자복했습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날 나는 전일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일만을 하겠다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나는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금식했습니다. 동시에 통역자들도 이연여 자매의 집에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게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했는데 그때 그분은 나에게 일생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였고 두 번째 말씀은 믿음으로 섰음이라였으며 세 번째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고였습니다. 이 몇 마디로 인해 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치료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시험이 곧 닥쳐왔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서리라고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내 마음속에는 몸을 일으켜 설 것이냐 계속 침상에 누워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교전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 죽는 것이 서서 죽는 것보다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능력을 바람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176일 동안 입지 않았던 내 의복을 입었습니다. 내가 침대에서 내려와 일어서려고 할 때 비오듯이 많은 땀이 흘렀습니다. 사탄은 나에게 내가 앉지도 못하는데 일어서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더러 일어서라고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는데 온몸에서 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여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걸어가서 옷과 양말을 가져다가 입은 후에 다시 앉았습니다.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내게 임하여 믿음으로 서야 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가 바지와 양말을 입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더 걷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당신은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너는 아래층 210호의 이자매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무리의 형제자매들이 내 병을 위해 이미 2-3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집안에서는 걸을 수 있으나 어떻게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설 수 있다면 또한 믿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즉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문을 향해 가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내가 층계 위에 서 있을 때 그것은 내 일생에 내가 본 가장 높은 층계 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당신이 나에게 걸으라고 하셨다면 내가 죽을지라도 걷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어서 주여 나에게는 걸을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축하여 걷게 해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난간을 붙들고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내 온몸에서 다시 식은땀이 났습니다. 나는 계단에 내려가면서 믿음으로 행하리라, 믿음으로 행하리라 고 외쳤습니다. 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나는 주여 당신이 나로 능히 걷게 하십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25개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층계 아래로 내려왔을 때 아주 힘있게 느껴져 빠른 걸음으로 뒷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이자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제부터 나는 믿음으로 살며 더 이상 누워있는 환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만 거기에 문을 열어주는 로데가 없었을 뿐입니다. 문이 열리자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고 7-8명의 형제자매들은 나를 주시했으며 그들은 말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약 한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잠잠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거기에 앉아 있었으며 내 마음속에는 감사와 찬미가 충만했습니다. 이후에 나는 그들에게 내가 은혜로 치유받은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이의 영에 상쾌함과 기쁨이 있었고 우리는 높은 소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찬미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자가용 한 대를 빌어 교회에 있는 강만으로 유명한 여전도사인 여자도 자매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얼마 전에 내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되리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의 출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주일 나는 강단에서 3시간이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한 독일인 의사의 집에서 물건을 처분한다기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그 의사는 바로 수년 전 엑스레이로 나의 흉부 촬영을 해준 의사였습니다. 그는 석장을 찍고 나서 내게 소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시 한번 찍어달라고 했을 때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엑스레이 흉부 사진을 내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상태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진을 찍고 집에 돌아가 두 주도 못 넘기고 죽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나를 만나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듣고 아주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나는 신문에서 어느 유명한 독일인 의사가 별세하여 집과 가구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의사가 과거 내 흉부 촬영을 해주었던 의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주님을 찬미하면서 이 의사가 죽었습니다. 그는 내가 머지않아 죽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가 먼저 쓰러져 죽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나를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에서 나는 이 의사는 나보다 강건했으나 먼저 죽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치유함을 받아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나는 기념으로 남겨두려고 그의 집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왔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한 내 방면의 일. 병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치료를 받은 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대략 다음 네 가지 방면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 사역. 병을 앓기 전 나는 각지를 다니면서 특별 집회를 인도했고 또한 가장 섬세하고 가장 뛰어난 성경 강해를 만들고자 하는 웅지를 가졌습니다. 나는 많은 힘과 시간과 금전을 들여 100여 권으로 된 강해서를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병을 앓으면서 남경에서 영에 속한 사람을 쓴 후에 나는 성경을 강해하는 일이 나의 분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뒤에도 일이 이따금 나를 유혹했습니다. 병이 나은 후 하나님은 그분이 내게 주신 메시지의 중점은 성경 해석에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지 않으며 예언이나 외적인 것들을 주의하는 데 있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흥보를 다시 출판하여 영적인 생활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 시대마다 다 그때그때 특별히 필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특별히 필요한 진리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부흥보는 이것에 근거하여 이 시대의 진리의 부담을 간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은 예비될 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추수되기 전에 먼저 익어야 된다고 깊이 확신합니다. 들림받을 때가 이미 이르렀는데 교회는 아직 예비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목적은 하루빨리 그분의 아들의 몸, 즉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적은 속히 소멸되고 왕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의 겸손한 소망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역사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쓴 모든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목적, 곧 독자들이 새 창조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손안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모든 저서를 나의 독자와 나 자신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그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분의 모든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의 집회를 여름. 하나님은 나에게 각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이 될 한 무리의 이기는 자들이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충성스럽게 전파할 수 있기 위해 매년 한 차례의 이기는 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방교회를 세움. 주님이 나를 불러 그분을 섬기게 한 것은 각지에서 부흥전도회를 열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많은 교리를 듣게 하라는 것이 아니며 나로 부흥사가 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각지에 지방교회를 세워 그분 자신을 표현하며 또한 지방의 입장에 서서 합일의 간증을 나타내고 온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며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승리의 추구나 영성 등의 추구뿐 아니라 단체적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어 그분 자신께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을 훈련함. 만일 주님이 지체하시면 다음 세대의 간증과 사역을 지속시키기 위해 한 무리의 청년들이 일으켜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동역자들은 이미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합당한 장소가 예비되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내 의도는 신학교나 성경학교를 개설하려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과 함께 거하여 몸의 생활을 하고 영적 생명을 훈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온전케 되며 성경 읽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기를 배우며 좋은 성격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이러한 훈련은 그들로 어떻게 죄와 세상과 육체와 천연적인 생명 등을 처리하는가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이 젊은이들은 각지 교회로 돌아가서 온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상해 변두리인 진여에서 10여 에이커의 땅을 샀고 현재 건축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머지않아 청년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나 개인의 부담과 사역은 대체로 이 네 가지 방면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얻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비록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지만 자신이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임을 시인합니다.